목소리가 내 함께 하셔서 다른 말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바르게 삶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바르게 삶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바르게 삶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저희 가운데 전부 처음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저희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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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 은혜가 있길 바라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저희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선하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길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 편에 서서 바르게 살아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 저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돌보시고 또한 그 선한 삶의 결과를 만나게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고자 하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길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는 말씀은 잠언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6절 말씀. 잠언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부유함에 대한 우리의 자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랑 연결된 설교고요. 사실 한편의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간상 너무 말이 길어서 2주에 나눠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돈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간단하고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잠언 10장 22절 이거 암송하세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거매해 주지 아니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재정적인 계획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 가운데 근심 없는 부유함을 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본적인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가운데 왜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까라는 그림을 오늘 좀 먼저 그려봅시다. 왜 그게 우리 가운데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느껴질까?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정의가 달라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 부유함의 기준은 뭐예요? 얼마가 부유한 거예요. 그쵸? 부자가 얼마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20년 전, 30년 전에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요, 10억 만들기 이런 책이 유행이었어요. 10억이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는 아니고 10억이 부유한 거고 100억이 부자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10억은? 아파트 하나도 못 사는 돈이죠, 사실.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한 100억 정도 있어야 부유하고 한 1000억 정도 있어야 부자다! 와! 이런. 내가 저런 사람 못 만나봤다. 이렇게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부유함은 뭐예요? 숫자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유함. 하나님이 생각하는 부유함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풍족하게 쓸 수 있는 정도. 그쵸? 근데 그건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목사가 풍족하게 쓸 수 있는 것, 교사가 풍족하게 쓸 수 있는 것, 사업가가 풍족하게 쓸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부르신 것, 삶의 형태를 따라서 풍족하게 쓴다는 기준은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찌됐건 내가 풍족하게 쓸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부유함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서 하나님께 이미 부유하게 하셨는데 내가 세속적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사실 풍족한데 먹고 살만한데 내가 세속적 기준을 갖고 와서 난 그 정도는 없으니까 난 부유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잖아요. 풍족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있겠죠. 그렇죠? 이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압도적으로 많은 돈은요, 내가 풍족하게 쓰는 것 이외에는 청지기적 사명으로 주신 돈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에서. 그러니까 사실 100억까지 줘봐야 여러분들이 그걸 다 쓰시면 안 돼요. 1000억? 뭐 조? 이런 게 있어봐야 뭐, 아, 난 그런 부자가 되고 싶어. 어떻게 할 건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쓰고 나머지 부분은 맡겨주신 돈이거든요. 되게 잘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있어도 골치만 아파요. 내가 생각하는 부유함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유함은 걱정 없는 풍요로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일단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 그래도 100억은 있어야 부유한 거지라는 선이 있는 한, 그렇죠? 선이 있는 한. 그게 없으면서도 그게 선일 때가 있잖아. 그게 선이 있는 한 이렇게 약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좀 바꾸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우선순위 이슈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걱정 없는 풍요를 주시는 게 목적이신데 그 목적은 여러 나를 향한 1번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김봉현을 바라보시면서 얘가 어떻게 하든지 걱정 없는 풍요에 이르게 해야겠다를 1번 목적으로 두세요. 아니죠. 하나님 나를 향한 1번 목적은 뭐예요? 사랑이죠. 그렇죠? 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이 뭐예요? 선함이죠. 그렇죠? 그 다음이 생존이고 그 다음이 성취고 그 다음이 행보이고 그 다음이 풍요로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목적은 뭐예요? 바울이 자기 인생을 향한 우선순위에 보여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풍요로운 삶을 포기하고 그것보다는 가난한 삶을 선택하기도 하죠. 근데 그 가난한 삶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피할 것과 먹을 것들을 예비하시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우선순위상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역사겠죠. 일제시대에 정말 부유하셨던 분들이 그 자산을 어디에 쓰셨어요? 독립운동에 쓰셨죠. 우선순위가 이쪽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삶을 감내하기도 하셨죠. 여러분 요즘에 어떤 분들은 그건 뭐 전 되게 부모로서 존경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기 노후의 안정을 포기하시고 자녀들에게 제공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우선순위가 뭐여서 그래요? 사랑이어서 그렇죠. 내가 여기서 돈을 많이 벌 기회가 있는데 돈을 많이 벌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불이해. 그럼 난 그걸 포기해. 그것도 되게 우선순위 이슈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기준으로 보면 이게 좀 밀리는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처리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사랑 먼저 그리고 공의 먼저 그다음에 생존 그다음에 성취 행복 그다음에 부유함 이렇게 순서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좀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두 번째고. 근데 이제 요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요즘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세 번째죠. 걱정 없는 풍요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러고 하려고 하시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우리는 운명론을 믿는 게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고 있어요? 아니에요. 공중권세자분 사탄이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나 자신의 죄성, 내 선택이 내 인생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내 인생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그렇게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방해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구원받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걱정 없는 부유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방해물들을 제거해 나가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지지난주에 설교했죠. 게으름이죠. 그렇죠? 우리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 없는 풍요로움을 주시기로 주시려고 하셔도 우리의 게으름이 그걸 방해하잖아요. 내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그걸 얻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을 하시면 내가 내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게으름이 그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얘기한 거죠. 뭐예요? 과도함이죠. 과도함. 우선순위에서 생존은 3번이고 풍요는 6번인데 내가 과도하게 돈이 내 그레이드로 생각하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 자존감이 회복되는 내가 그걸로 내가 거들먹거리는 돈이 없으면 내가 막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돈이 내 자존감이 되고 돈이 내 등급이 되고 이렇게 내가 여기서 과도해져 있으면 얘한테 돈 주면 어떻게 돼요? 이러고 다닐 건데 어떻게 줘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우선순위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과도하면 돈에 과도하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여러분. 주고 싶어도 못 줘요. 그냥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걱정 없는 풍요로움을 주시는 걸 방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좀 완전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3번, 6번 순서는 지키세요. 뭐 8번, 9번, 10번 돈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아니지. 그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런 종교가 아니라니까. 무소유 뭐 이런 거 우리가 아니라고 우리 동네가 아니라고 그건 3번 7번 3번 6번 내 우선순위를 갖고 그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걱정 없는 풍요를 주는 걸 방해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게 오늘 얘기할 건데 오늘 이제 큰 그림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건 이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 없는 풍요를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방해하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악함이에요.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버시면요, 여러분들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하게 돈을 벌면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실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돈을 빼앗아가는 위치에 쓴단 말이에요. 내가 악하게 돈을 벌면 하나님께서는 그 돈을 뺏어가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걱정 없는 풍요 이룰 수가 없어요. 네 번째. 이거는 내가 아니에요. 1, 2, 3번은 내가 방해하는 거고 그럼 나만 잘하면 되냐? 아니요. 네 번째가 뭐예요? 세상의 악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걱정 없는 풍요를 주시려고 해도 세상이 악해서 그것을 방해하고 막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랑 나랑 이제 파트너십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이 세상을 넘어서 나에게 걱정 없는 풍요를 주시려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때 이제 하나님이랑 손잡고 같이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이 결론인 것처럼 왜 이래요라고 할 게 아니라 딱 손잡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림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돈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걱정 없는 풍요로움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웬만큼 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기준이 세속적이고 너무 높아서 100억 전에는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1차 목적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한 사랑의 문제, 영혼구원에 먼저 해결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우선순위를 이해를 못해서 내가 이것을 미루어지게, 이것도 과도함 이슈긴 하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랑 엉키는 경우.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려고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방해하는 경우. 내가 게으르고 내가 악하고, 그렇죠? 내가 과도하게 이걸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하시지 못하고 내가 방해하는 경우. 네 번째는 나는 똑바로 하고 있는데 세상이 방해하는 경우.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설명이 돈에 대한 거의 완결의 설명이에요. 이걸 이 그림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이 그림 속에서 각각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는 여러분 하나님 손 잡고 기도하세요 하는 게 여러분들의 이런 경쟁의 축복 안 주실 것 같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라고 설교할 때 있어요. 그 설교는 뭘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건 똑바로 했고 근데 세상이 여러분들의 부유함을 방해한다는 전제하에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악한 사람이 그 설교 듣고 나 하나님 손 붙잡고 주님 저에게 풍요 안 되죠 그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지난주에 과도함에 대한 설교를 했죠. 그전주에 게으름에 대한 설교를 했죠. 그건 다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큰 그림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큰 그림 속을 이해하시면 여러분 여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 위치를 잡으실 수가 있어요. 돈에 대한 기도 위치를 잡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잘하고 있잖아? 하나님, 저처럼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 성실하게 삽니다. 제가 선합니다. 하나님, 제가 과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이 저를 방해해서 제가 지금 안 되는 거잖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일하세요. 저 주님 손붙잡고 갑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요. 그때는 자신감 넘치겠다. 다윗이 시편에서 자신감 넘치게 기도할 때 있죠. 내 안에 흠일 있으면 하나님 그날 버리소서 막 이러면서 기도할 때는 이럴 때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신감 있게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안 되는 이유에 게으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일단 그 문제 먼저 푸셔야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제가 저에게 좀 게으름 설교했었죠. 그 이슈가 있고 주제가 있고 매듭이 있으니까 이거 풀어가자고. 악함이 있으면 회개하셔야죠. 과도함이 있으면 은혜를 구하셔야죠. 그렇죠? 우상 숭배인 거거든 그건. 돈에 내 자존감을 걸면 과도해지는 거. 그거는 내 안에 중심이 사라진 거예요. 그건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과도함에서 벗어나게 되라고 기도하셔야겠죠. 그렇죠? 내가 웬만큼 진짜 사실은 객관적으로 웬만큼 풍요로운데 내 기준이 너무 높아서 아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제 자족하는 걸 좀 배우셔야겠죠. 그렇죠? 자족하는 거. 한꺼번에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피할 것을 주시고 그거 다 공급하고 계세요. 근데 죽을 때까지 쓸 거 함께 주시는 않으셨어. 왜? 하나님 계획에서는 연금처럼 나갈 생각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한테 풍요를 주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아 난 그건 모르겠고 한 큐에 죽을 때까지 쓸 걸 쌓아놓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건 두려움이 주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세속적인 기준이라고. 그때는 뭘 배워야 돼요? 자족을 배워야 되죠. 이런 식으로. 내가 이 돈이라는 전체 주제 안에서 내 위치를 파악하시고 그 기도를 하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풀어가 보세요. 그럼 매듭들이 하나하나 풀릴 때 여러분들 안에 뭘 경험하실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걱정 없이 주시는 풍요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정말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진짜. 이 은혜를 여러분이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세상에 자꾸 여러분들에게 과도함을 요청하죠. 여러분들을 등급 지으려고 하죠. 국가에서 뭐 재난지원금 주니까 그거 갖고 또 사람들이 농담이나 장난처럼 뭐 레벨을 나누고 뭐 그렇게 어쩌고 하고 그러던데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여러분들 돈이 여러분들의 등급입니까? 계급입니까? 레벨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건 내 일부 중에 일부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과도함을 계속 요청하고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불의함을 계속 유혹하고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게으름을 의롭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든다고. 게으르게 돈벼락 맞는 사람이 최고인 거라고 얘기하고 과도하게 이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돈 좀 벌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걱정 없는 풍요함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돈돈돈 하면 돈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중심을 잡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시나 안 하시나. 정말 이 중심을 잡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함께 여러분들 하시고 그럼 된 거야. 남들이 뭐 얼마를 벌었고 뭔 상관이야. 그렇죠? 딱 그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이 은혜가 필요해요. 그 전체 그림을 그려가주고 있는 거고 이게 선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한 거예요. 자꾸 딴 얘기하는데 제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딴 얘기가 아니라. 그럼 기독교에서 선함이라고 하면 자꾸 너무 지엽적인 거. 지엽적인 거. 여러분 잠언 오늘부터 읽어 내려갈 텐데 여러분 제가 매번 한 본문을 본문으로 정하지 않고 많이 읽으신 이유를 아시겠어요?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서 선함 얘기할 때 이런 얘기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난주에 성경에서 돈에 과도하지 말라고 잠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게으르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성경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그렇죠?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함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함이라고 한 건 뭐 긴 옷 입고 다니고 우리가 무슨 저쪽이야? 왜 이렇게 쓰고 다니면 선한 거예요? 짧은 옷 입고 다니면 악한 거고? 그런 게 아니잖아 우리가.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그런 게 선하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근데 교회에서 선한 얘기만 나오고 막 그럼 자꾸 너무 그쪽으로 가잖아. 성적 보수성에 대한 거. 보수적이어야죠. 보수적인 거 좋은 거죠. 근데 돈이 더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 돈 얘기 더 많이 해요, 성경에서. 선하게 살라고 얘기할 때 돈 얘기 훨씬 더 많이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중에 악함에 대한 분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걸 게으름에 대한 설교도 했고 과도함에 대한 설교인데 왜 굳이 악함 설교를 할 때 전체 결론에 해당되는 얘기를 앞부분에 많이 하는지 이해되시죠? 왜지 이해되시죠? 악함이 여러분들이 적용할 게 제일 없어요. 그냥 시킨 대로 일하고 월급 받아 사는 사람이 돈 버는 거에서 막할 게 뭐야? 뭐 악하려고 해도 뭔가 이렇게 뭐 기회비용이 있어 악해질 수가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해당이 많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나이를 드시면 그런 기회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예방 주사 맞는다고 생각하시고 난 해당이 없네 그러지 마시고 들어두세요. 들어두셔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러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소소하게 여러분들한테 악한 게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돈을 버는 방식에서 악한가 악하지 않은가에 스스로 묻지 않은 상태에서 난 당연히 안 악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건강검진하듯이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돈을 버는 거에서 악한가 악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는 좀 많이 적용된 부분은 없겠지만 그래서 한번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안 된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하세요.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본문 읽어드립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여도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28장 6절이에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오늘 드린 말씀이죠. 잠언 10장 18절, 16절이에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6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가끔 어떻게 얘기해요? 아, 목사님, 저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가난하고요. 쟤는 나쁘게 살았는데 저렇게 부유해요. 쟤가 나은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제가 성실하게 살아온 게 헛대요. 왜? 제가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부유하여도 굽게 행하는 자보다 더 낫다고 얘기해요. 내가 가난한 다음, 내가 성실한데 가난해. 쟤는 불의했는데, 악했는데 부유해라고 하면, 쟤보단 내가 낫네. 기독교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왜? 왜? 오늘 본문이죠.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까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은 나한테 생명이지만 내가 잘못해서 번 수고가 아니라 내가 악해서 번 소득은 날 어떻게 해요? 날 죄인으로 만들잖아. 여러분 무엇이 비싸 영혼을 페이해야 됩니까? 내가 내 인격을 훼손해서 얻는 돈이 도대체 얼마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과 인격을 훼손하는 악을 감수하면서까지 벌어야 되는 돈은 없잖아요. 여러분들 영혼값이 얼만데? 그렇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저 사람이 자기 영혼을 팔아서 소득을 얻으면 저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악하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건 그 자체가 되게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상식을 가지셔야 돼요. 왜? 그건 결국 나한테 해로운 일이고 얼마를 벌었던 너무 비싸. 왜? 난 영혼을 페이했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끼 식사에 100만 원짜리래. 딱 들으면 나는 무슨 음식이 나오든 상관없어. 그건 비싸. 그건 비싸다고. 아, 여기에 금으로 만든, 아, 난 상관없어. 내가 먹을 수 있는 총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내가 그때 어떤 감각을 느끼건 난 그 정도 돈을 페이할 생각은 없단 말이야. 그게 제 기준이에요. 그런 것처럼, 얼마를 주건 내 영혼을 페이해야 된다면 그건 비싸. 그건 너무 비싸지. 그건 안 해. 난 100만 원 주고는 밥 안 먹어. 난 영혼을 페이하고는 수익을 얻지 않아. 이게 이제 기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두 번째, 이 자체가 내 영혼을 훼손하니까 악한 방법으로 소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고요. 두 번째는 결과도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하세요.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잠언 15장 27절이에요.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거라고 그래요. 속이는 말로 재해를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잠언 21장 6절이에요. 남들 속에서 돈 버는 거 죽음을 구하는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 안개 같은 거라고 얘기하세요. 지금은 가득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 다 사라질 거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주로 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잠언 13장 11절이에요. 그렇죠? 악인은 불이익을 탐내나 불이익 이익을 탐내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잠언 12장 12절이에요. 악인은 불이한 이익을 탐내요. 불이건 아니건 상관없어. 이익이면 되는 거야. 근데 의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지금 전체로 하시는 말씀이. 그냥 간단하죠. 결과가 안 좋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개처럼 가득해 보여도 햇살이 비치면 안개가 다 사라질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네 영혼에만 해로울 것이 아니라 네가 너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해로울 거라고 얘기해요. 가족들에게 해로울 거라고 얘기하고요. 네가 가족처럼 여기는 너의 공동체에도 해로울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결국 그것은 줄어갈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세 번째, 내세를 믿는다면 결과가 정말 안 좋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 생에서 결과가 안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잠언에서는요, 이 생에서 결과 안 좋은 게 액센트가 핵심이 아니에요. 내세에서 결과가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세를 안 믿으시면 이게 큰 의미가 없겠지만 내세를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기가 막힌 짓이에요. 기가 막힌 짓. 왜요?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는 상을 얻으리라. 잠언 11장 18절이에요. 공의롭게 산 사람은 거기서 상을 얻을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악하게 돈을 번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 보시고 넌 도대체 뭐 하다 왔냐? 돈만 모으다 왔냐? 내가 그리 살라야 돼. 재물은 진노한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은 진노한 날에 무익하나 내가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 저 얼마가 있냐면요. 그럴 거예요? 원화가 안 써요. 거기 어떻게 할 거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무익하다. 도움이 안 될 거야. 언제? 심판날에. 도움이 안 될 거야. 너 거기서 분명 후회하게 될 거야. 여러분 내세를 믿으세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내세를 믿으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중년에 돈 좀 버시는데 노후에 전혀 대비 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 야, 그럼 너 나중에 큰일 나. 너 늙어서 어떨라 그래. 노후 대비를 해야지 이런 얘기 하시죠. 여러분 내세는요 노후보다 몇 년 뒤에요 그냥. 노후보다 몇 년 뒤가 내세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거 쓰는 거 좋다고 노후 대비 안 하면 아우 얘 나중에 어쩌려고 저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왜 내세 대비 안 하는 거를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몇 년 뒤인데 노후 몇 년 뒤가 내세라니까? 안 믿으시면 뭐 상관없겠지만 아직 안 믿기시면 2번까지만 적용하세요. 지금 믿기시면 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기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기서부터 내 인생의 본격적인 삶이 시작된다고 믿으시면 불의하게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건 내 영혼을 훼손하고 현세에서도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거고 현세에서 웬만큼 현방했다고 할지라도 내세에서 결과가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현세에서 결과 좋던데요? 불의하게 돈 벌어도 끝까지 돈 많던데요?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과 삶을 깊게 들여다보세요. 돈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가족들과 어떤 관계를 꾸리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세요. 돈 많으신 불의한 방법으로 돈 버신 분들 중에 정말 그렇게 현세에서 좋으셨는지. 그렇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산을 축적하고 그것을 운용해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고 도덕적으로 당당하고 이렇게 돈을 번 사람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와 액수가 같다고 해도 그게 삶의 질이 같지 않다니까 여러분 정말 들여다보세요. 표면적으로 보지 마시고. 액수가 같다고 같은 게 아니에요. 삶은 총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무엇이 악한 방법인가? 어렵지 않죠. 첫 번째 공정하지 않은 게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정하지 않은 거. 성경 읽어보죠. 한결같이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라. 잠언 20장 23절이에요. 한결같이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 잠언 20장 10절이에요.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라. 잠언 16장 11절이에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잠언 11장 1절이에요. 여러분 공평한 저울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공평한 저울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 당시에 분위기를 좀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대부분 농사를 지어요. 목축도 하죠.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면 이걸 현금화시키는데 뭘 해야 돼요? 상인들에게 와야 돼요. 그럼 상인들한테 와서 뭐 합니까? 여기서 무게 다는 게 경제 핵심이에요, 되게. 그래서 무게를 다는데 상인이 저울을 이게 실제 5kg인데 밖에 3kg라고 써놔. 그러니까 고밀도의 금속을 구해서 사이즈는 되게 3kg처럼 보이는데 사실 밀도가 높아 실제는 5kg인 거지. 이게 가짜 추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5kg어치를 올려놔도 3kg 저울, 사실은 5kg인데 3kg 쓰여진 저울을 올리면 평균이 맞춰지죠. 그럼 5kg짜리 물건을 받으면서 3kg짜리 페이만 하는 거지. 이런 상인들이 진짜 있었다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 이 사람들은 저울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금속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그걸 갖고 있지 않다고. 내가 들어보기엔 이게 감이 있잖아. 이게 분명히 3kg가 아닌데 얘는 3kg래. 저울이 3kg래. 근데 억울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겠어. 딱 봤을 때 이 사람한테 괜히 장난질 쳤다면 큰일 나겠다 싶으면 진짜 저울 꺼내고. 그렇죠? 이 사람한테는 장난질 좀 쳐도 되겠다라고 하면 가짜 거울 꺼내서 이렇게 이제 해먹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이거 진짜 싫어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공정하지 않은 거. 이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는 악한 거예요. 사장이 속인을 저울 줄을 사용해요. 이 직원이 하는 일은 10kg짜리야. 근데 5kg짜리 저울을 이렇게 써놨어. 그래서 10kg짜리 일을 시키고 5kg짜리 돈을 줘. 그럼 사장이 공정하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는 거죠. 직원이 공정하지 않은 저울을 사용해요. 자기는 3kg만큼 일했어. 근데 자기는 5kg만큼 일했대. 그래서 5kg만큼 받아가. 직원이 공정하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는 거죠. 내 자산 가치는 100kg야. 근데 200kg라고 이제 해. 그래서 사회적으로 200kg를 받아가. 그럼 공정하지 않은 저울을 찾아가는 거죠. 내가 받아야 되는 혜택은 5kg야. 근데 내가 받아야 되는 혜택을 10kg라고 얘기해. 그래서 10kg만큼 받아가. 이것도 공정하지 않은 저울추를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공정하지 않은 저울추가 자산가와 고용주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들과 고용인들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은 저울추를 사용하는 거예요. 기준이 뭐니까? 기준이 뭐니까? 공정이야? 아니죠. 최대한 더 받아가는 거죠. 최대한 덜 주는 거죠. 이게 기준이면 공정하지 않은 저울추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때는 기준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얘를 헤쳐먹을 수 있는 애면 가짜 저울을 얘는 헤쳐먹었다면 큰일 날 것 같다면 진짜 거울. 이게 뭐예요? 최대한이잖아. 그렇죠?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걱정 없는 풍요를 주시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요, 내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공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공정은 내가 지은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공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 악한 건 뭐라는 거예요? 피해를 주는 거예요. 피해를 주는 거.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서 소득을 얻는 것을 악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뿐이라. 잠언 22장 16절이에요.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잠언 1장 10절부터 5절까지는 좀 길게 나와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지라도 쫓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겨 무덤에 내려간 자체 통째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부하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이건 강도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죠. 여기서 두 가지 그림을 그려주세요. 하나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권력자의 그림이죠. 권력자여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그림. 또 하나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강도의 그림이죠. 숨어 있다가 다른 사람들 걸 빼앗는 그림. 그렇죠? 이거 두 개가 다 악한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설교는 간단하죠?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마세요. 악한 방법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해롭고 이생에서 결과가 좋지 않을 거고 내세에서 욕먹을 실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마세요. 악한 방법의 성경의 기준은 간단해요. 첫 번째는 공정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적용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근심 없는 부유함을 주시는데 돕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게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한 가지 보완해서 설명합니다. 실제 적용을 해야죠, 적용을.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적용은 이 세 가지 규칙을 기억하세요. 경직되지 않게, 유연하게, 엄격하게. 이게 적용의 세 가지 기준이에요. 경직되지 않게, 유연하게, 엄격하게. 경직되지 않아야 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대한민국 현행법이 아니에요. 그거랑 이거랑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랑 이런 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는 현행법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법에 문제일 때도 있고요. 현행법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에서 문제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현행법과 하나님의 법을 동일시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나라 법을 무시하면서 살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건 이제는 시민의 의무 그런 차원이고 교회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회적 일원으로서 하셔야 되는 건데 이거랑 그거랑은 차이가 있다고. 우리의 기준은 심플해요. 공정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현행법에선 괜찮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 왜 법을 얘기해? 다른 사람한테 분명히 피해가 되잖아. 이게 공정해? 하면 우리 기준에서 이게 문제인 거라고. 그건 법적으로 문제예요. 아니, 피해자도 없고 공정한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 괜찮은 거예요. 물론 공정에 대한 고민들은 필요하겠지만, 그렇죠?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가지셔야지 수동적으로 나 뭐 법을 어긴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연하셔야 돼요, 되게. 유연하셔야 돼요. 두 번째, 경직되지 않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유연하셔야 돼요. 경직되지 않은 것과 유연한 것의 차이를 얘기합시다. 유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어디에 따라 적용됩니까? 여러분들의 수준에 따라 적용되죠. 5살짜리는 5살짜리의 법, 10살짜리는 10살짜리의 법. 그렇죠? 50대, 60대면 50대, 60대의 법이 적용되잖아요. 성인이면. 그러니까 이 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는 갑자기 이걸 일괄적으로 여러분들을 적용해서 정죄와 자기 정죄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수준에 맞게 하세요. 수준에 맞게. 하지만 합리화하진 마시고. 그거 할 수 있죠. 수준에 맞게 하되 합리화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객관적으로 맞지만 내 수준이 현재 이러니까 이렇게 해나가는 거에 있어서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 내 수준에 맞는 기준들을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연한 거예요. 세 번째, 하지만 어떻게? 엄격하게. 엄격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수준에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야, 지금 네가 이 정도는 못하는 거 나도 알아.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좀 불공정하기도 해. 근데 그래도 요 정도는 하자. 하나님은요, 항상 여러분들의 나이에 맞는 뭔가를 요구하십니다. 영적 나이에 맞는. 다섯 살짜리에게 10살이 해야 되는 걸 요구하진 않지만 분명히 5살이 해야 되는 걸 요구하세요. 한 살짜리에게 3살이 해야 되는 걸 요구하지 않지만 한 살 해야 되는 걸 요구하신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에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좀 엄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이건 나에게 좀 도전하시고 계신 공이라면 이건 포기하기를 바라시는 불이라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분명 이 부분에서 찔림을 주신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엄격하셔야 돼요.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그걸 피해가는 합리화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하셔야 돼요. 돈 버는 거에 있어서. 다양한 적용들이 있을 수 있죠. 그냥 나열해 볼게요. 이거는 그냥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실까봐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거 아니고요. 어떤 사람에게 해당돼, 어떤 사람에게 해당 안 돼요. 그냥 예를 들어 봅시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점에서 소비자에게 해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렇죠. 뭐 가장 극단적으로 마약 만들고 이런 건 악한 거잖아요. 그렇죠. 불량식품 만드는 거, 부실 시공된 건축물, 사람의 영혼과 마음의 해로운 컨텐츠 이런 건 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만들어서 파는 건 악한 거죠. 사회 해로운 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악한 것입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기관, 단체, 종교시설 이런 걸 설립하고 운영해서 사실 그 사람들의 수익만 가져가고 사실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실제 역할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악한 거예요. 과도하게 비싼 가격을 책정해서 폭리를 취한 거 악한 겁니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후려쳐서 적은 비용만 주는 것도 악한 거예요. 그건 판매자의 이익을 훼손하는 거니까. 그렇죠?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점을 봅시다. 내가 해야 될 일 제대로 안 하고 임금을 많이 가져가는 거 악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제대로 한 사람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도 악한 겁니다. 그렇죠? 국가와 개인 차원에서 봅시다. 국가가 개인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거 악한 겁니다. 개인이 내야 할 만큼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악한 거예요. 개인이 국가의 세금을 과도하게 전용하는 것도 악한 거예요. 공무원이 세금을 공정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도 악한 거고요. 이거 네 가지가 다 부정부패입니다. 그렇죠? 권력자가 과도하게 돈을 걷어서 자기 멋대로 쓰려고 하는 거, 부자가 과도하게 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 가난한 자가 과도하게 더 받아내려고 하는 거, 이거 다 부정부패예요. 모두가 악한 겁니다. 세 주체가 다 사회를 멸망시킵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그런 권력자들의 사회를 힘들게 했고요. 어떤 사회는 그런 가진 자들의 사회를 무너뜨렸고요. 어떤 사회는 그런 가난한 자들의 사회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렇죠? 상속받은 자산으로 사회적 의미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챙기는 것도 악한 거예요. 상속에 준하는 불로소득으로 자기의 사회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소비하는 것도 악한 겁니다. 성경에서 고리대금에 대해서 계속 악한 거라고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되게 많아요. 해보면 구체적으로 그럼 공정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가끔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혹시 악하지 않습니까? 저도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 악하게 뭐 돈을 벌겠어. 나 그냥 월급 받고 사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이번 일주일을 돌아볼 때 내가 여러분들이 보건 보지 않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내가 하고 있냐? 하면 내가 선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되는 사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냐? 그럼 악한 거지.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럼 나도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나? 특별히 난 프리랜서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일을 해나가잖아. 업무에선 프리랜서잖아 내가.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게 내가 받은 사례비에 부끄럽지 않게 일하고 있나? 내 스스로에게 묻는다고요. 결과가 조건 좋지 않건. 그래서 난 부끄럼 없이 하려고 한다고. 근데 가끔 부끄러울 때가 있죠. 아,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좋게 보아주시고 내가 잘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면에서 걱정 없는 부양을 주신 부분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계속 악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수가 없겠죠. 결국 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하고 성실하게 내 맡겨진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도 이걸 내한테 물어봐야 되고요. 여러분들 각자도 어디에 직장인이건 어디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건 내가 누구에게 결제를 해주는 입장이건 결제를 받는 입장이건 내가 누군가를 고용하고 있는 건 피고용이건 내 국가와 이렇게 관계해서 내가 세금을 많이 내는 입장이건 적게 내는 입장이건 여러분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나름대로 현행법 갖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중심을 잡고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그렇죠? 다시 얘기할게요. 이렇게 하면 또 막 괜히 그러실 수 있는데 과도하게 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뭔가 도전하신 게 있으실 수 있어요. 그거에 성실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 돈 앞에서 바른 사람이 돼야 됩니다. 돈 앞에서. 여러분, 잔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나중에 큰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걱정 없는 부양을 주시려고 하신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잔욕심 부려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일을 평가하지 않고, 이게 분명히 악한 일인데, 문제가 있는 방식인데, 그냥 별 생각 없이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돕고 이런 궤도에서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인데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자꾸 간증하고 다녀요.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같은 기준을 적용하세요. 여러분들이 악하고 게으르고 과도한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재정적으로 축복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게 뭐예요? 사회적으로는 되게 입 바른 소리 해가면서 되게 선한 얘기 해가면서 되게 의로운 얘기 해가면서 어느 날 봤더니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가 사회적으로 좋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셔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 그런 사람들 보고 뭘 느껴요? 불편함을 느끼죠. 저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이나 여러분들의 결과를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 축복하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남들이 그러는 것과 상관없이 세상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바르게 일해 나가려고 해야 돼요. 함께 그 사람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엄청난 돈을 벌지 않아도 그 사람이 먹고 살 만큼 버는 것도 세상의 빛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래 나 악하게 살아서 저렇게 큰 돈 버는 것보다 저분들처럼 내가 그냥 내가 성실히 벌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건 난 저 삶이 더 빛나는 것 같아.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선하 바르게 살자 시리즈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돈 번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습니까? 하나님 빛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대 대통령 중에 장로님이 몇 분이세요? 성공한 정치인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성공한 스포츠 스타가 없어서 내가 금메달을 따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연예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없어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기독교인 비율 굉장히 높은 거 아시죠? 근데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납니까? 그 사람이 바르지 않게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던가요? 여러분,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선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는 수단입니다. 마틴 루터 킹이 성공했습니까? 아, 그 정도면 성공했네. 여러분, 아, 이 사람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살다 갔다. 그게 하늘을 빛나게 해요. 전 양화진에 가서 제일, 아, 인생 똑바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묘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 편견일 수 있겠지만 저는 제일 유명한 선교사님은 제일 가운데 계시잖아요. 양화진에서도 이렇게 그분 존경해요. 정말 존경합니다.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개인 취향이에요. 근데 그 속에 영아들의 무덤이 있어요. 애들의 무덤. 그 당시 20대 젊은 유럽에 살던 미국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해보겠다고 한국 땅에 와가지고 애기 낳는데 풍토병 있고 의료시설 부족하고 애들을 발붙였어요. 나보다 훨씬 어린 나이의 목사가 아마 여기서 장례를 치렀을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거잖아. 그중에 유명하지 않은 선교사님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대단한 사역 안 하는 사람 훨씬 더 많아요. 자료책 뒤집어야 이름 몇 자 나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단은 선하게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걱정 없는 풍요를 경험하시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큰 돈이 아닐지라도 그게 여러분들의 세상의 빛이 됩니다. 맞아, 저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들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 구절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잠언 28장 11절이에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유해졌잖아. 그러니까 내 모든 과정이 맞는 거야. 결과가 좋으니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되게 웃기는 얘기로 적어놓고 있어요. 야, 부자들은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아. 근데 가난해도 명철한 사람은 자기를 살펴와라. 하나님께서 나를 걱정 없는 풍요함으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 뭘 더해야 하는지, 뭘 기대할 수 있는지 알아. 명철하니까. 이 명철을 구하십시오. 이 전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제가 돈이 더 많아요? 뭐 이러지 마시고 열심히 안 살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방해하고 게으르고 불의하고 과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는 돈을 많이 안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명철하셔서 이 가난에도 명철하셔서 이 그림을 이해하시고 차근차근 풀어나가시면 돼요. 차근차근 풀어나가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푸는 매듭 만큼 하나님의 일이 되게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한대 하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근본 방향을 신뢰하십시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가난한 자는 명철하여서 자기를 살피느니라. 여러분 명철하게 여러분 자신을 살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걱정 없는 부유함까지 나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더 하나님께 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사람, 저는 약간 은혜로운 설교 더 좋아해서. 근데 정말 이 시기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근데 혹시 세상이 주는 돈 얘기에 여러분들 마음을 많이 흔들리고 계시다면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영혼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지키세요. 제가 정말 강조합니다. 돈 좀 벌었다고 어깨에 힘 주고 다니는 거 진짜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러지 마세요. 좀 수준 있는 사람이 보면 부끄러워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똑같이 돈 좀 없다고 어깨 꾸기고 다니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돈 있다고 어깨 딱 피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돈 없다고 어깨 쭈그리고 다니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 평가하는 기준은 내가 사랑 안에 있는지, 내가 선한지, 내가 생존 앞에 성실한지, 성취해야 될 걸 성취하고 있는지, 내가 행복한지, 그 다음이 내가 부유한지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세상의 생각이 내 안에 쏟아져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나를 보고, 남이 가진 돈으로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1번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세상 1번이라고 해서 내가 이 더러워진 생각을 은혜로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부유함의 지도를 가지고 내가 저벅저벅 앞으로 하나님을 도우며 걸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들을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들을 세상에 이 잘못된 더러운 생각에서 씻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돈으로 보고, 나를 돈으로 보고, 돈이 좀 있다 해서 자랑하고, 돈이 좀 없다 해서 위축되고, 돈을 가지고 내 인생을 판단하는 아버지 자본주의의 이런 더러운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 자체도 소중한 것이지만 이것이 나 자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나 자체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해질 수 있도록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주의 은혜로 저들의 생각들을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들의 심령들을 자유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길 소원하며, 주님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주의 중심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은혜롭길 바랍니다. 주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짐중이 새로워지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주님의 주신 그 마음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재정 문제 갖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게으름이나 불의함이나 과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 세 가지에서 자유로운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은혜 받아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게으릅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과도합니다. 제가 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불의합니다. 근데 제가 이익을 포기를 못하겠습니다. 무서워서, 욕심나서. 하나님, 여기서 자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는데 세상이 방해합니다. 제가 이 모든 언덕을 넘어서서 주님의 주는 풍요함에 이르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 기도하시기는,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자식이 다 잘한 다음에 부모가 그거 해주지 않고요, 아버지 잘해볼게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면 부모 도와줍니다. 그러니 지금 다 잘하지 못하고 계셔도 하나님, 제가 잘해볼게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이런 제 경쟁인 숙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필요한 재정적인 부분들이 있으시면 그것도 구하시면서 정직하게 우리 다시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정적인 숙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저희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방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지점들을 저희가 자유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가 게으름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가 욕심에서, 저희에게서 불의하면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 과도함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아버지, 저희 돈을 우상숭배하는 저희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주여, 여기서부터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주저앉아서 하나님만 바라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제 게으름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게으름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세상은 다 그러하니까 나도 그러하다고 불의한 방법들을 선택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저희 어리석음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 어리석음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바르게 돈을 벌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성실하게 일하게 하시며,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기대하며 더 소중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돈에 대한 바른 마음이 내 안 온전히 세워지길 바라오니 아주 기독교적인 정신의 것들을 바라보길 바라오니 주여 저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인 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 찾아오셔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인 분들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하기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께 길을 여신 것들을 경험해 나갈수록 주님께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려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숙제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관계 숙제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신 분들도 있고 삶의 미래의 선택과 방향에 대해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많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그냥 상관없이 오늘은 설교와 상관없이 지금 설교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숙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자유롭게 묵상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묶인 매듭을 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인 숙제가 마음에 쌓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정서적인 숙제를 하나님 앞에 풀어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풀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풀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풀어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풀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들 풀어가길 바랍니다. 주님 풀어가길 바랍니다. 주님 풀어가길 바랍니다. 주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관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가 돌봐야 될 관계가 있고 끊어내야 될 관계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갖고야 될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들의 관계적인 문제를 먼저 찾아보시고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럴 때만 주님을 부르는 것 같아 죄송하고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탁하오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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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을 드리겠습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주님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량하신 일들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량하신 일들이 저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생각들이 저희 가운데 많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돈에 대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들에 문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은혜를 주셔서 이 죄를 우리 안에 뜯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이 돈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시선을 하나님 주신 기준을 배울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과 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가 내 꿈꾸시는 것이 걱정 없는 풍요라는 것이 저희가 기쁩니다. 제가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협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나를 방해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손 붙잡고 세상의 숙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삶의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초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주님 삶의 숙제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오니 거기서 혼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재정적인 문제에도 하나님을 초대하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고자 하는 모든 신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